91쪽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1쪽에 나오는 기도문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라는 시편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바치겠습니다. 의인들의 천막에서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터지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엽을 이루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드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엽을 이루셨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버리셨어도 죽음에 내버리지는 않으셨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은 10일과 맞죠? 예? 네? 네. 지난번에는 제가 한 과를 착오를 했는데 아,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일부분만 알고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또 자기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부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개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교 신자들이 또 혹은 뭐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과연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찾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왜 세상에 오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뭐 중요한 몇 가지 그런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있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좀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초기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접 뽑으셨던 그 제자들이 과연 부활이라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이룰 만큼의 내적인 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문제를 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이고 또 역사로서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했구나, 그리고 그 체험한 바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여기서 한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그 가톨릭 그 교리서라고 교회의 교리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통적인 교리서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나 혹은 어떤 교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정통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읽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게 뭐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 죽음과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 왔다. 이거는 이제 이 부활 교리에 대한 가장 그 중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라는 세 절은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승에 가시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성소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오늘날의 그 성경에서는 저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는 것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언어인데 그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은 조금 그 맛이 다르다 그럴까? 그 단어마다 느낄 수 있는 맛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고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이전에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던 곳을 뜻한다. 우리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셨다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세계를 맛보셨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승에 가시오라는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그 곳이 바로 고성소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리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것을 저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참 선하게 사시다가 동네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집은 진짜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착하게 사셨다면 아마 분명히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근데 과거의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무조건 구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얼마나 좀 독선적이고 잘못된 개념이었는가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회 밖에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 밖에서도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착하게 선하게 산 좋은 일 하면서 산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단순히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구원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의문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봐서는 아, 우리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좀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천국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야, 이건 가정. 이건 100% 가정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정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야, 넌 참 세상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너 왜 불교에 다녔냐? 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과연 이렇게 말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우리 성경 안에서도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이야기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그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사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남에게 얼마나 잘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했는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천주교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사실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이상 이렇게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와 전통과 또 전승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라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도 없이 뭐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지만, 제가 생각해 오늘날에는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과연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정말 신앙인답지 못하게 세례받지 않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천주교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잘못된 삶을 살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천주교 다녔다는 것이 하느님 앞에는 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 모르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알면서도 뻗어치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지는 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핵심적인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길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한결같지 못하는데 그래도 천주교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또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입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흔들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기회에 천주교 신자로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확실한 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세례받지 않은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 우리 자손들이 하늘나라에 오기를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또 그 믿는 것이 나를 더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 천주교 신자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로 살고 더 구원되고 더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지, 너 요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일일이 꼬치꼬치 치부책 적듯이 장부에다 적어놓고서 죄를 다 낱낱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너 요거 몇월몇일 날 요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의 부모님,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윗대 조상들일지라도 착하게 산, 선하게 산 사람들은 바로 이 고성소에 머무르시다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그런 분들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또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추세고,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건강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이고 또 자기네들만이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하느님을 오히려 배제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은 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아, 너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단죄하는 거지 하느님이 단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큰 모순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다 용서해 주고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단죄하고 규정 짓고 폐쇄시키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해서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흔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나흘째 되는 날부터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른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몸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신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른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셨으며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아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아니면 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으로, 내가 가장 젊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른 생명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육체를 지니신 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선도 잡수시고 또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봐라, 나다, 만져봐라, 눈으로 확인해봐라,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어땠죠?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다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나 그 지금의 저의 지식을 갖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그 육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제약된 육신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기이끈 길을 걸어가면서 묻고 말하고 하는데도 자기 스승인데도 몰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아봤죠?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기도하고 빵을 떼어주실 때야 그때야 깨달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길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말씀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미사 때마다 성체를 영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하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현존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알면 좋겠고, 또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분명 거기 계셨는데 뭔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우리 선생님을 스승님을 모셔갔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라보니 하고 그때서야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이런 걸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시고 또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고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넣어보아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육체를 지니신 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저기 교리서에 나오는 옛 교리 문답에는 부활한 몸이 지닌 네 가지 특성을 사기지은이라고 하였다. 부활한 몸은 상함이 없고 빛나고 빠르고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활한 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대신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따르는 것이 좋다.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걸 또 여기서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라면,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성분이라면, 똑같은 모습이라면 분명히 시공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든가 뭐 어떻게 늙든가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썩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몸, 그건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설명할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또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될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부활 그 자체는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의 신비에 속한다. 부활의 증인들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분의 발현만을 증거로 제시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선언하였으며 자신들의 새 삶, 곧 부활의 삶으로 그 증거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그 부활을 위해 기꺼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신앙을 고백하였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뭐 요즘은 잘 그런 거 틀어주지도 않는데 뭐 성탄 때나 뭐 부활 무렵 되면 예수님의 생애나 초대교회 때의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면 순교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또 이렇게 순교하는데 그냥 다 세워놓고서 뭐 칼로 쳐서 죽인 게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그 우리에 가다 놨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신자를 풀어놓고서 거기서 사자를 그 배고픔에 이제 그야말로 맹수가 된 사자를 풀어놓음으로써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사자 이게 죽 잡혀 먹고 죽고 막 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뭐 이거는 하나의 전승에 의한 거지만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됐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깝게는 그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그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 그때 4대 그 큰 그 시련이 있었죠. 그 박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신앙을 배교 받았지만 배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설득을 하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의 근본적인 그 믿음의 힘은 바로 부활의 힘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김대건 신부님도 정말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조금도 주저함이나 조금도 어떤 망설임이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성삼위의 업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성부께서 아드님을 부활시키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부활은 성삼위께서 함께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함께 했으면 함께 한 거지 또 독자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신